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씩, 아, 교독이 안 되겠군요. 2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원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쪽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다게라는, 간다게 여왕이 갖고 있었던 국고를 맡은 내시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산지 이제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디오피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디오피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 그러니까 이집트 약간 밑에 쪽으로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엔 자신이 없는데 이 시내산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요쯤에서 약간 코뿔소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지중해예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중해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는 그러면 홍해, 여기가 아덴만이라는 데예요. 지금은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나라 뭐 두 개가 나눠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가 수단, 뭐 리비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가 이때 당시에는 거의 굉장히 큰 제국과도 같이 이 모든 땅 여기까지 이 지중해까지가 다 이디오피아 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이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디오피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은요. 여기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사이가.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가 이 동네에서 이쪽 밑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왕의 대로라는 이 해안 도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광야길인 걸 보면 옛날로 얘기하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때로 따지면 가사, 가드 그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지역. 여기에 있는 광야 땅 어디라고. 나중에 지도를 한번 펴보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길을 따라서 이 네시가 돌아가고 있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딘? 어떤 성경? 두루마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은 아니에요. 절대. 그때는 한 권씩 낙권으로 돼 있었고 아마도 이게 지금 이제 거의 1세기니까 AD 1세기잖아요. AD 1세기니까 이때 당시에는 70인역이라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인역은 BC 3세기경에 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아마도 읽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추정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펼쳤고 이사야 중에서도 53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읽고 있는 그 네시에게로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이 읽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볼까요? 31절 사도행전 8장 31절 뭐라 그러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자,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빌립이 앉아서 이제 그 이사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네시는 그러면 빌립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만 빌립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네시가 이해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영근 목사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잡혀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죠? 저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증명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고 저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서 성경을 가르치는 저희 교회의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단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점일 수도 있어요. 뭐 좀 다양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로만 끝나느냐? 성경이 예수로만 끝이 나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계속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서도 빌립이잖아요. 예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만 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은총, 천지 만물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온전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할 때 그 묵상에 있는 내용들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그땐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빌립과 이 내시처럼 빌립이 열심히 전도해서 내시를 전도했더라가 아니라 서로 그것을 보고 아, 내시는 기쁘게 자기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 일, 그 구원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리 문답 1번이 뭐였죠?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과거, 죄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여러분이 보는 인생,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손으로 내 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내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시작된 거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질이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서 나중에는 천국 가서는 즐겁고 기쁘게 죄도 안 짓고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천국만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죄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인생도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9장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쪼그라들고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바울 인생이 뭐가 대단해요? 매맞고 맨날 배고프고 헐벗고 우리로 보면 녹수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기쁘다.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 있고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내 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오순절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것이 이제 무엇을 기점으로 계속 나간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가장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이 일었어요. 오순절. 그 다음에 유대에서는 그러면서 5천명, 3천명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졌더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나온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몬이 뭐 시몬은 자취해 두고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이 오순절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건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한 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오순절 사건도 이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땅끝에서 이럴 때는 십장에 가면 어디서 나와요? 땅끝까지 이방 땅에도 나오는 게 고넬료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그들에게 나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 사건은 없어요. 이것을 오해하신 분들이 처음에 오순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뭐 2차 대각성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1901년에 저기 캘리포니아에 아주사라는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뜨겁게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회개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영향은 잔 웨슬레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았고 그것이 이제 찰스 핀이라든지 잘못된 것으로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초기 이 오순절 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초창기 오순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얻은 자의 표식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냐? 방언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처음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오순절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파로 조금 더 발전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병을 고쳤는데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병을 일수일에 다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재발하기도 하고 병이 난 사람도 있지만 재발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은사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방언도 하나의 은사다. 단지 못할 수도 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의 기프트로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그냥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뭐 다 큰애 정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제3의 물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운동과도 같죠. 은사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번 받은 거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고 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만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잖아요. 말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서 뜨겁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집회 가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몸을 후끈 달아올려야지 뭔가 이제 말씀을 들어도 눈이 동그랗고, 처음엔 눈이 동그래지는데 10분만 지나면 눈이 풀려서 지쳐가지고 설교를 3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근데 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이 제3의 물결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을 오해한 거라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에서 오해한 거예요. 물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데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쁜 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한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 비결이 있는 거로서 잘못 가게 되면 이단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귀신론을 했던 김기동 씨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지금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연약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체험하면 내 신앙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종교적 엑스타시는 실질적으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요. 모든 종교에는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1차 대각성이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었을 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1차, 그 미국의 1차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쭉 정리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땐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때 전기가 없었어요. 밤에 설교를 보통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날이 저물면 촛불을 하나 켜들고, 한 손엔 촛불 들고, 한 손엔 성경을, 그 설교 원고를, 그 목사님이 쭉 설교를, 원고를 읽어나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읽는 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뜨거워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그 목사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기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죄가 지적되는 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정리를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죄 때문에 뜨거워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기절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그것과,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성령이 옷이 없어서 찬송 부르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해서 우리 종교적 엑스타이시를 맛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그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속는단 말이죠. 결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지적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도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사도가 기적을 보인 이유는 성경을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들이라는 것이 보여졌던 거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기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안 나와요.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는 방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오늘 빌립과 네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시가. 그렇죠? 내시가 받고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르친 이 빌립 선생님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이디오피아 왕국에서도 복음을 전해주시면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이. 빌립은 성령이 이끌어서 가고 내시는 뭐라 그래? 기쁘게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기쁜 성령의 열매가 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다른 건 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각자의 삶에서 그걸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목사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고 혹시 또 모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목사는 정말 조금의 걱정도 안 하겠죠. 교회 뭐 봉사 누가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대상을 좋아하는 일을 왜 안 하겠어요? 기쁨으로 하겠지.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오순절은 반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로 인하여 우리에게 받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뭐 어떤 것으로 더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 오늘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이 일을 해나가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서 너희의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충만의 충만으로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뭔가 뜨거움을 갈망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좀 섭섭하니까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 없는데? 37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성경에 없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이것 때문에 말씀 보존학회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만을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 보존학회 이런 데서는 니네 봐라 이건 성경이 잘못이다. 우리는 없는 구절 없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니네 거는 가짜다. 우리 게 맞다. 킹 제임스 버전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좋은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번역은 나중에 이 원본은 지금 원본은 없잖아요. 성경 원본은 없는데 성경 사본을 가지고 할 때 성경 사본 중에서도 불가타역이라든지 그 5세기에 AD 5세기에 이제 제롬이 주로 번역했던 그 불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한데 나중에 더 오래된 사본들이 성경 사본들이 발굴이 됐어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사해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해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그 주변에 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에센파네들이 그쪽 안으로 들어 쿰란 공동체라는 것들을 이루고 에센파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그 동굴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산도들도 탈출했다. 경건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쭉 써내려갔죠. 구약 성경을 쭉 써내려갔던 내용들을 나중에 1947년, 8년 거기서부터 뭐 한 52년까지인가 항아리 속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많은 한 600개, 900개 정도 되는 이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거죠. 이 사회사본들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썼던 불가타역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본들이 발굴됐죠. 뿐만이 아니라 뭐 이디오피아 사본이라든지 여러 다른 사본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들이 발견이 되면서 보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은, 성경의 장절은 12세기 이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 활자, 이제 인쇄술이 하면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구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없음 해놓고 숫자 써놓고 밑에 난하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밑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본을, 사본 권위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본이 오래될수록 더 인정해 줍니다.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인정을 해줘요. 보니까 오래된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사해 사본이라든지 보니까 이 8장 37절은 내용이,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용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말이 잘 안 되는 내용들 보면 36절과 38절을 이어갈 때, 길 가다 물이 있으니까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그냥 바로 세례를 줘버리잖아요. 말이 이상하니까 37절은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맥센스 좀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끼어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내용이 더 맞다, 이렇게 사본을 얘기하는 거고, 가끔 있는 건데, 필사자가,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줄을 두 번 쓴다거나. 그래서 이 오래된 것,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우리는 원래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가로가 나오는 게 있죠. 가늠한 여인, 8장 7장 50몇 절인가서부터 해서 8장에 있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 이 표시는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이거 보이세요? 대가로. 이거는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원본에는 없을 확률이, 없을 수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후대 사본에는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었던 걸로 착각하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요한은 분명히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록되었던, 후대에 썼던 사람들이 그것을 삽입해서 넣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그 거기서 주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시가 세례를 받았을 때도 37절이 없어도 맥센스 하지 못,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스무스하지 못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빌립과 내시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빌립이 내시에게 전할 때 기적이 있었나요, 여기에? 기적은 없었어요. 뭐 이상한 놀라운 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줬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놀라운 뭐 방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시가 어때요? 마지막에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죠. 이제 더 이상 어떤 능력이나 힘이 이런 것들,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인생에서 뭐 성령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방방 뛰고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저기 뭐 온 우주로 우주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더 화평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양선과 충성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맺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있어도 조용하시는 남포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굴고 있고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을 싸워야 하는 죄투성이 인간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주시니 주여 나의 그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주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